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2024년의 첫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굉장한 경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언박싱 라이브를 했지만 일단 곽 작가님이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때 틈틈이 접속을 해가지고 봤죠.
네.
언박싱 그 순간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딱 이게 자태를 드러낸 그 순간.
네네.
그때 파토님이 배달을 왔는데 안 뜯고 그걸 그대로 들고오셨다고요.
네네네.
모든 이 시청자분들과 동시에 같이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뜯는다고 근데 약간 별게 없네라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좀 떠올라가지고
네.
약간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럼
네. 대신에 그만큼 진짜 진정한 진솔한
맞아요.
순간이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금은 보화가 튀어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와
네, 박스 저희 지금 이거 왠지 모르게 안 버리고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애환
네, 네. 어쨌든 이거 되게 얻느라고 저희 힘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실버 버튼이었던 것도 맞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소망은 곽 작가님이 실버 버튼과 투샷을 찍게 해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지를 않나.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실버 버튼이 없던 시절에
실버 버튼 언박싱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깊은 생각이 하나 잠긴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 유튜브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 정도가 되는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에 9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구당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
돈을 번다라는 의미가 뭐 그냥 정산을 받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정산을 이걸로? 받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업이 아니고
태어나서 단 한 번 정산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조사 수준 시점에서 지난번 정산을 뭐 이번에 받았다 이런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수치가 유튜브를 하면서 꽤나 수입을 올리는 상위권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요즘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비결, 유튜브 잘 되는 법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뭘 좀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해야지 알고리즘에 잘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알고리즘을 타고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져서 돈을 번다. 이걸 맨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따라해서 알고리즘에 잘 보이는 방법들을 다들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
그런 컨텐츠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최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찾아봤고
우리
정반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네. 우리 옛날에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SF 영화를 보면 네.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이 인간 놈들 우리가 지배하겠다 AI 이러면서 막 총칼을 들이대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지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2024년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총칼이 없어도
그쵸.
사람들이 알아서 인공지능에게 어떻게든지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9만 명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을 보면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리즘을 잘 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큰 성취를 하고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특히 마지막 9만에서 10만 올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알고리즘의 도움을 사실 거의 전혀 받지 않고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파토님 무슨 뭐 학교 행사 이런 데 가시면
그렇죠.
중고생들한테 구독 좀 해달라고
너 핸드폰 열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우리 안 박사님 학생들한테 구독 안 봐도 좋으니까 구독 좀 해달라고
네, 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수작업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하나 쌓아서 10만에 온 것이거든요.
그날 저희 이제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이제 저희 이제 골드까지 어떻게 가겠냐 했더니 제가 아이를 더 낳아볼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것이야말로 인간만이 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재생산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거의 유튜브계의 존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네.
다른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받은 실버 버튼이
네.
약간 터미네이터의 실버 버튼이라
우리의
실버 버튼은 좀 사라 코너의 실버 버튼이다.
네. 왠지 더 빛나는 것 같고 좋네요.
저는 정말 그 생각을 아주 깊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 그 전날에 터미네이터 1탄을 좀 다시 봐가지고.
네. 러다이트 운동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유튜브가 우리에게 골드 버튼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리 봐도 너네 힘으로 자력으로 획득을 못할 것 같고 저희 팬분들이 또 이걸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것도 진짜.
네. 저는 정말 요즘
불쌍해. 이거 예전에 진짜. 와.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아,
느낌.
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진짜. 네. 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실버와 골드 버튼을 앞에 놓고 있다. 오늘은 아, 그렇죠. 요 상태 약간 즐겨보자.
아, 네. 네,
약간
네.
그 동정 받는 느낌.
아닌데, 아닌데. 난 사랑 받는 느낌인데요, 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그날 제가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얘기 들어주시고 이 바쁜 시간, 이 바쁜 시대에 그렇습니다. 하루, 한 주에 네다섯 시간씩 맞습니다. 종종 누군가의 얘기를 재밌게 들어준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침착맨 선생님의 라이브 방송을 나갔었는데 아, 그렇죠. 그때 요거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도 많이 와서 보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쇼치냐고. 2시간 반만을 못 끝냐 끝나고 네, 네. 권재희 작가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6, 7시간 할 줄 알았는데 네, 네. 2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쇼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새록새록 생각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있을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도 11분의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이어가 볼 거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짧은 책 얘기. 작가님 당연히 쉬는 동안에 책을 읽었습니다.
미래 당연히
50가지 질문 네. 미래 법정이라는
책.
네.
미래 법정이라는 책이고요.
에. 다들 잠깐 쉬시면서 책 한 권씩 쓰시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면 네. 우리가 특히 이제 SF 소설 영화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데 미래의 신기술이 등장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에게도 인공지능에게도 어떤 인권을 부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거는 뭐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50가지로 추려가지고 네, 쭉 정리를 해놓은 그걸 꽉꽉 눌러 담아놓은
요 뒤에 이제 소 제목들이 네.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잠겼어요. 이걸 보면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알려야 될까?
그렇지.
이거 지금 잠깐 방송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이 갑자기 문득 그렇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기계는 필요한가 이런 한 번씩 누구나 흘러가면서 생각해봤을 만한 그런 주제들에 대한 이거 단편 소설입니까?
아니요, 그 약간 그러니까 소설식으로 상황을 이제 제기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해설이 붙어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얘기는. 어느 정도는 벌써 현실로 다가왔다. 네네.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50가지의 문제가 모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정형화돼 있던 맨날 보던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50가지나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추려져 있는. 한 번쯤 이렇게 쓱 한번 넘겨보시고 구미가 당기시면 차 사서 보시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영양가가 높은 좀 그런 약간 비상식량 같은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면하고 있는 사람을 선거 때 깨워야 될까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렵네요.
네.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
너도 편을 못
주변 때는 깨워라.
아, 다음 총선 때 깨워줘 아니면 뭐 다음 대선 있어요. 때 깨워줘.
네네.
근데 미래에서... 만약에 대선 때 깨워주기로 했는데 뭐 내각제로 바뀐다거나 해가지고 대선이 없어지거나.
네.
조금 과도하셨군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길어지는 원인의 약간 일정 부분은 이용 기자가 생각하니까.
네네.
사실 저도 언제 항상 저희가 약간 여유가 있으면 이용 기자 얘기하는 부분을 좀 드러내고 짧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네, 미래에서 50가지 질문 미래 법정 곽자식 작가님 책입니다. 그 흔한 새해 결심 중 탑3 중에 하나가 독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퍼펙트 게스라는 책입니다. 약간
무슨 청바지 책 같기도 하고요. 약간.
아 진짜 저는 TV 게임쇼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이인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인하 교수님이 그 해마 연구 관련돼서 뭐 학습과 기억에
뇌 속에 들어있는 그 해마 분이 기억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뇌활동에 대해서 해마를 해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해마 안 먹잖아. 먹나?
해마
어딘가에서 먹을 것 같지 않나요?
해마 즐기는 분 계시면
네, 연락주세요.
조리법이나 이런 것도
네, 어쨌든 그 해마는 아니고 뇌의 해마 부위에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뇌의 해마 부위가 실제로 해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시 해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간에 좀 뇌과학책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나를 이해하는 거에 과학적 바탕이 내 뇌를 이해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 초까지 심리학 관련 책 열풍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을 좀 딛기 위해서 또 심리학 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진부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리는 뇌과학. 약간 이런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요새는 약간 좀 뭐랄까 평범한 자기개발서도 좀 뇌과학 책처럼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뇌과학 책인 줄 알고 읽어보는데 사실은 자기개발서인 경우 속은적 저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분은 되게 지금 현직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책의 부제는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맥락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저는 이분의 책보다도 이분이 여러 뭐
강의 좀 하시죠.
네, 그런 거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동영상 올리신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과거에도 좀 봤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MBC의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해설하는 뭐 이런 거를 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게 와닿았냐면 우리나라에서 길 가다가 밤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까만 긴 머리를
이분. 네.
까만 긴 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훅 지나갔다라고 하면 귀신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지 만화나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는 전형적인 귀신이라고 하면 뭘 많이 떠올리냐면 무슨 식탁포 같은 이런 허연 게 있고 눈구멍 두 개 그게 제일 기본적인 유령의 형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그런 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뭐 귀신인가 이러지 우리나라 사람이 지나가다 그런 거 보여봐야 뭐야 이거 식탁포가 왜 떠다니고 있어 누가 이런 거 누가 흰 비닐봉지 버렸나 뭐 이러고 넘어가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공포감조차도 사실은 그 공포를 느낄 만한 그 상황의 맥락이 있을 때 사람의 뇌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와 귀신이다 라면서 놀라기도 하고 왜 비닐봉지에 구멍 뚫려 있나? 하면서 그냥 쓰레기 보듯이 하기도 하는 결국은 맥락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사실 이 책의 좀 대부분의 얘기가 맞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 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우리 피가 돌게 하고 뭐 그런 약간 살아있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뇌의 핵심 기능을 보자면 이제 경험과 정보를 이용해서 맥락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뇌가 뇌를 어떻게 써야 되나 내 뇌라는 공간에 뭘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는 실용적인 팁들과 함께 좀 뒤에 가면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어떤 훌륭함 인간다움의 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사실 두껍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책을 이전에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시면 이제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쓰여져서 잘 읽히는 책입니다.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0분의 사람들 회원 여러분께 퍼펙트 게스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마감은 2024년 2월 18일 자정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2월 19일.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사실 뭐 크게 할 일 없으면 여기 곽재수 작가님의 미래 법정과 퍼펙트 게스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맥락의 뇌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그런 기대를 좀 품게 하냐면 그냥 되게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약간 이런 맥락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컨셉을 좀 조절을 하고 이런 거를 살짝 행동을 하면 그때 갑자기 좀 기분 좋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되는 약간 그런 팁들이 요소요소에 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가 정말 그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고 싶은 분 중에 부천 FC의 김호남 선수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축구 외에 다른 쪽으로
뇌과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뇌과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은퇴 후에. 근데 약간 뇌과학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무슨 뇌과학 말하는 건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약간 프랑켄슈타인 박사 같은 느낌?
약간 이제
뇌과학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숨을 잘 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이거나 그리고 뭐 이제 그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아니,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손흥민, 이강인이 아닌 축구 선수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그, 네네.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책을 읽어라, 뭐 이런 말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런 분들도 이런 그 뇌과학 공부 되게 많이 아. 하셔가지고 동기부여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좀 하셔서 그
아, 토탈 사커 다음 브레인 사커입니까?
그 아. 명명 자체가 너무 옛날이라는 느낌이 들긴 한데. 아, 네. 네. 어쨌든 뇌를 좋건 마음에 들거나 아니거나 이 뇌를 계속 끌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계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게 들어오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독자들한테 이 얘기를 이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 싶어서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실까 이런
어, 없는 약간 좀, 예산을 쪼개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이게 그러니까 출판계가 어려운 마케팅 예산도 줄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독자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한번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호랑이 기운이 날 것 같은 여성과학자. 아, 네, 엘라 켈로그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엘라 켈로그. 그 켈로그가 맞습니다.
아, 네. 네네.
그 켈로그의 어. 창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맞고요.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호랑이 해 이분을 안 하고 왜 지금 용띠 해 와가지고.
왜냐하면 네. 그 호랑이 마스코트가 도입된 건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아, 네. 이분과는 네. 큰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의 남편이 있고, 네. 그분의 남편의 원래 성이 켈로그였어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켈로그 박사라는 그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과 네.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켈로그가 되신 것이고. 뭐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 파이팅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네.
그 엘라 켈로그의 남편분이 이 켈로그 박사라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동생분이 켈로그라는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3인조가 네. 우리가 아는 그 켈로그라는 거의 탄생의 어떤 뭐랄까 핵심 3인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야, 오늘은 네. 과학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어떤 식으로 뭐 세상 사람들 일상사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기회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기에 재밌는 주제고
네, 네.
또 켈로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몇 개 들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그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아,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엘라 켈로그는 1853년 미국의 뉴욕주에서 아마도 알프레드라는 곳에서 예,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뉴욕이라고 하면 이제 뉴욕시 그 맨하탄 있는 거기는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요. 거기 이제 바닷가죠.
네.
예, 항구 도시죠. 어떻게 보면 네. 뉴욕주는 거기에서 이제 한참 더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서쪽으로. 네. 예, 그래서 뉴욕주만 해도 꽤 크죠. 뉴욕주만 해도 뭐 남한하고 좀 크기를 비교해봐도 될 정도로 뉴욕주만 해도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뉴욕주에서도 같은 뉴욕 이런 느낌이 있지만. 뉴욕시는 동쪽 제일 끝머리에 있고 넓디 넓은 뉴욕에 여러 다른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알프레드라는 곳은 약간 서쪽 끝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뉴욕시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약간 저는 이게 영등포구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시랑 아, 뉴욕주랑 뉴욕주랑 영등포구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등포구보다 뉴욕주가 훨씬 크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섬이 있고 그 이제 바깥으로 넓게 벌쳐져 있다는
그거를 한 100배쯤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구조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 구조도 좀 다릅니다. 왜냐면 뉴욕시가 바닷가로 동쪽 끝에 있고 뉴욕주의 대부분의 땅은 서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욕하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붙어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하면 펜실베니아가 뉴욕주하고 붙어 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하면 필라델피아지 않습니까? 네. 필라델피아하고 뉴욕 그 시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도 꽤 가야 돼요.
네, 네, 네.
운전해서 꽤 가야 되는데 그게 가까운 편입니다.
네, 네.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알프레드는 뉴욕시에서 가면 필라델피아보다도 한참 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여기서 가면 뭐 무슨 뭐 미시간주나 아니면 뭐 펜실베니아 주의 어떤 도시가 더 가깝지 뉴욕시는 오히려 훨씬 더 멀리 떨어지게 느껴지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예, 그런 곳 출생이라 가지고 약간 뭐 뉴욕 주 출생이라고 하지만 뉴욕커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여기는 뭘로 뭐 좀 유명한 곳이냐면 지금도 큰 동네가 아닌데, 예, 여기 학교들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학교 도시, 대학 도시,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학교들도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알프레드라는 곳인데, 알프레드 대학이라는, 알프레드 유니버시티인가? 알프레드 칼리지인가? 알프레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긴 한데요.
알대.
그렇게 큰 유명한 대학이 있으려나?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뭐 이런저런 좋은 학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고, 통계를 낸 시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인구 대비 교직원이나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오.
예, 으로도 종종 선정되곤 하는.
네.
예, 그런 학교, 대학, 뭐, 타운, 대학 동네.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잘 없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네. 보니까.
대학의 도시 알프레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거죠. 네, 여기, 여기는. 네. 우리나라에는 제가 기억, 진짜 이게 또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충청북도 청주 같은데 대학이 도시 크기에 비해서 몇 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약간 교육 도시다. 뭐
그죠.
경상남도 진주 거기에 뭐 교육 대학도 있고 뭐가 있어서 뭐 교육 도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말 가보면 진주나 청주에도 뭐 다른 공장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다른 도시도 많이 발달했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느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그런 대학 도시들하고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어디쯤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서대문구 느낌?
유성구
마포구 느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제가 약간 학생들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도시라는 거는 허허벌판에
그렇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중간에 학교 하나 딱 있고
바가 있고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만한 뭐 그런 생필품 사는데 뭐 식당 이런 거 조금 있고 그 끝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차 타고 한 3시간 가야지 옆에 있는 어떤 대도시에 갈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좀 대학 도시 이런 느낌인데 한국에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 있긴 한데 이름을 얻은 학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53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빈센트 반 고흐하고 동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서는 이분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1852년생으로 고종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근대사의 온갖 격동의 세월을 겪은 고종 임금 고종 황제 하고 같은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알프레드에 있는 그 학교가 많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잘 다녔는데 이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정확하게 어떻게인지는 뭐 딱 나와 있는 그런 자료는 없는데,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는 책으로 미시건 여성 출판인 협회에서 내놓은 문학의 세기라는 뭐 그런 정기 간행물이 있거든요.
문학의 세기?
그 중에서도 1893년 5월판에 보면,
네.
예, 그러니까 literary century, 예, 뭐 이런 정기 거기 보면 예, 이분에 대해서 우리 미시간에서 활동하시는 출판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쭉 써놓은 그런 글이 있는데 네. 1893년이면 이분이 살아생전이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뭔가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거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시절에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방학 때도 계속 학기를 하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강의 수업을 다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남들보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먼저 빨리빨리 다 끝낸 거예요. 대학도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져가지고 대학도 다 그런 식으로 다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았다.
아, 다 끝났는데 19살 이런 거군요.
네, 대학 졸업하는 시점이 19살이라는 거는 뭐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분 다녔던 학교 알프레드 대학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분은 19살 그때쯤 졸업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촉망받는 학생으로 잘 다니고 잘 졸업을 했습니다.
벨라야 넌 학교 어디가? 나 졸업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남들 시작할 때.
아, 그 말 나온 김에 네. 네. 이거 뭐 이름 해설 잠깐 하고 넘어 하면요. 네. 일단 엘라라는 이름은 워낙에 여러 가지 뿌리가 많은 이름이라 뭐 하나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엘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름의 약칭이 엘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엘리자베스라든가 네. 엘리노어라든가 이런 이름을 약칭으로 엘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스어에도 엘라라는 이름이 있고 히브리어에도 엘라라는 이름이 있고 뭐 또 게르만족 계통 이름 중에도 엘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진 게 이 사람의 엘라인가 애매하게 따질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그리스어의 뿌리를 둔 이름으로 하자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엘라라는 이름이 그 요정 종족의 어떤 딸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요정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켈로그라는 이름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어디 성입니까?
네, 켈로그 영어권 성입니다.
영어권
영국에서 나온 성입니다. 예로부터 영국에서 내려오던 성인데.
왠지 막 약간 독일 성 같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앵글로색슨족이니까 멀진 않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묘할까 싶은데.
네네.
지금 뭐 오늘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켈로그에서 그 시리얼 아침 식사용 시리얼 개발을 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 대충 아침 식사 아무거나 먹거나 막 베이컨 구워 먹고 소세지 구워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곡물을 채식을 곡식을 식물에서 나온 음식을 좀 많이 먹게 해야지 건강에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목적이 커가지고 이 아침 식사 시리얼 아침 식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인데. 정작 켈로그라는 지금은 상표명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켈로그라 말의 뜻은 무엇이냐? 켈은 킬에서 나온 말이고요. 로그는 사실은 앞에 있는 켈하고 붙여가지고 L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고 로그는 오그에서 온 말인데 오그는 허그에서 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킬 허그 돼지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켈로그는 원래 말 뜻이. 그래서 돼지 멧돼지 사냥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니면 정육점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뜻은 그건데.
네.
그러면 고기를 되게 많이 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아니라 약간 돼지고기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터미네이터
그런 약간 느낌의 묘한 그런 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뭐 엘라 더 붙여 뭐 이런.
근데 뭐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은데
가끔이 없어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도 뭐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너 김씨인데 너네 부자야 이러면 약간 이상하긴 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네. 이분이 대학에서 전공했던 과목은 예술, 그것도 좀 문학 쪽에 집중한 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문학에 되게 재능이 많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 신문, 대학 같은 데 보면 학교 신문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 신문, 학교 출판부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글도 많이 쓰고 편집도 많이 하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서는 도대체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영양학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식품 뭐 생산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아, 전공도 상관이 없네요.
상관없죠. 여기까지는 대학 전공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네. 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직업으로 무엇을 택하셨을까요, 처음에? 처음에 어떤 직업을 택하셨을까요?
화학이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술 관련된 직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글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20세기나 21세기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이때 이제 19세기 후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는 뭐 전공이 뭐든지 간에 택할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교사.
교사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19세기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사 자리가 되는 데 있는 데를 좀 찾아가다 보니까 조금은 더 번화하는 데로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뉴저지의 하몬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교사로 수년간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자신의 미래가 켈로그라는 것의 탄생과 연결되리라고는 그 비슷한 방향으로도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무슨 뭐 요리에 되게 취미가 많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음식의 영향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고 그냥 있었습니다.
아, 그럼 채식주의자조차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기묘하게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지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영어로는 시스터라고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니보다 여동생인 것 같아요. 여동생이 우연히 이제 어떻게 만나고 찾아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어디 좀 여행을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미시간이면 좀 그 딴 주니까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멀지 않죠. 뉴욕에서 가면 그래도 가까운 편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먼 동네지만 그래도 좀 놀러 가볼 만한, 좀 새로운 공기를 맡아볼 만한 그런 동네죠. 미시간에 뭐 미시간 호수도 있고 하니까. 미시간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 댁에 우리 한번 놀러 가볼까? 라는 생각을, 예, 저희 여동생하고, 뭐, 언니일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부분의 자료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네네. 미시간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를 만나러 아. 네, 미시간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이니까 미시간에 가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네네. 기차나 뭐 마차 이런 걸 타고 큰 짐을 챙겨가지고 몇 날 며칠 큰 마음을 먹고 네, 막 이렇게 재밌게 놀러 갔을 겁니다. 뭐 19세기 후반이니까 막 아, 이거 뭐야 서부 개척을 하는 느낌인 것 같다. 왜냐면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소설도 보고.
네. 진짜 막 그 시대죠. 그 서부에서
맞습니다.
막
서부에서는 그런 걸 하던 시대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동북이
오레곤 트레일
네, 여기는 동북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는데 네, 네. 그런 거 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미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어머니. 친척 아주머니가 이상한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아, 아주머니 놀러 왔어요. 이러면서 아 이거 뭐 미시간 호수에서 수영하고 놀까요? 뭐 하고 놀까요? 뭐 미시간에 뭐더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시간의 숲의 깊은 데 들어가면 그 북아메리카의 많은 사슴 중에 그 무스라는 거 있죠. 말코 사슴이라고 하나요? 네. 말코 뭐 손바닥 사슴이라고 하나요?
엄청 큰 거.
그 사슴인데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뿔도 크고 엄청나게 거대한 네, 네. 막 공룡만하게 생긴 사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북아메리카의 좀 산 숲속에 깊은 데 살거든요. 그런 거 뭐 잡으러 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면
네, 조상님의 정신
나름대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끝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법한 그런 상상인데 그런 게 다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친척 아주머니를 만나러 와 보니까 친척 아주머니가 아파서 들어 누운 거예요. 친척 아주머니가 곱게 아파서 들어 누운 것이 아니라. 장티푸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네.
오, 감염병.
그렇죠. 장티푸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장티푸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장티푸스라는 게 있고 티푸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티푸스하고 장티푸스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티푸스가 장에 걸리면 장티푸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장티푸스하고 티푸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티푸스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티푸스라는 게 더 많,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티푸스라는 게 더 많이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티푸스라는 게 병이 이제 사람들이 새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게 티푸스하고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티푸스라고 안 부르고 티포이드 피버라고 불렀어요. 네. 장티푸스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이 한자 문화권에 번역을 하면서 아 이거 뭐 티푸스가 있고 티포이드 피버가 있으니까 티포이드 피버에서 사실 핵심은 피버거든요.
네, 네.
뭔가 티푸스적인 열병이라는 뜻으로 붙인 말인데 아 뭔가 티푸스의 일종인가라고 하면서 괜히 장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티푸스라고 이름 붙인 건데 티푸스하고 장티푸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티푸스는 리케치아라고 해가지고 세균인데 네네. 세균인데 세균은 원래는 그 자체로 살 수 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상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세균이 막 유산균 뭐 이런 게 막 살고 있으면서 우유를 막 먹으면서 유산균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세균 중에서도 리케치아라고 하는 이상한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은 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세포 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사는 약간 기생 세포 같은 그런 희한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기 뭐죠 우리 감염병에 관련 존 스노우 뭐 이런 분한테 네네. 제가 좀 잠깐 뭐 오다 가다 우리 저기 뭐 안주현 박사님이나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대충 이 감염병의 원인으로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세균도 병균이고 뭐 바이러스도 병균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완전 다르다.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고 생물이라서 어떤 뭔가 사람이나 뭐 동물, 식물 이런 거와 비슷한 점도 많고 서로 혼자서 잘 살고 그다음에 안에 DNA가 있고 DNA가 단백질을 만들고 DNA를 복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키우면서 세포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전형적인 생물의 형태를 사는 게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그와 달리 대체로 대부분은 세균보다 크기도 훨씬 작고 바이러스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대부분 다 없고 그냥 딴 세포에 슬쩍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내 DNA도 좀 네 DNA로 착각하고 대충 만들어줘 라고 하면 다른 생물이 여기 DNA가 있는데 이게 내 DNA였던가? 라고 하면서 같은 걸 막 복제하다 보면 사실은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막 생겨나가는 그런 딴 세포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는 일반적인 세포 세균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다 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과학의 골치 아픔인데 요즘에 웬만한 세균보다 더 큰 바이러스들이 요즘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는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체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세균 입장에서도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네.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세균이 아, 아파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케치아라는 세균은 여러 가지 형태상 DNA의 특성상 보면 분명히 세균인데 생활하는 상황은 바이러스처럼 딴 세포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기생을 하면서 사는 희한한 이상한 세균이 있어요. 리케치아.
그렇죠.
그 리케치아가 일으키는 병이 티푸스입니다. 티푸스. 티푸스가 좀 희한한 병이고 약간 독특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옛날에 그러니까 구분을 위해서 발진 티푸스라는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티푸스가 있고 장티푸스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장티푸스가 꼭 티푸스의 일종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발진이 막 일어나니까요. 네, 그 리케치아가 일으키는 게 발진 티푸스고요. 장티푸스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살모넬라 계통의 세균이 일으키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그 감염되면 배탈나고 콜레라하고 비슷하게 오염된 그 세균이 많이 펴져 있는 물을 그 수분이 묻은 음식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사람 뭐 배 아프고 특히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그런 병이 장티푸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에 이 장티푸스가 유행을 드문드문 많이 했습니다. 이 장티푸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은 장티푸스 걸리면 거의 대부분 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쓱쓱 죽거든요. 쓱 세균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는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충 치명률, 사람이 사망하는 비율이 한 25% 30% 정도 나왔습니다.
아, 되게 위험한 병이었군요.
위험하죠. 근데 그렇지만은 또 막 무슨 막 뭐 콜레라라든가 뭐 페스트 이런 거에 비하면 또 훨씬 또 애매하게 낫죠.
뭐 천연두도 있던 세상인데 뭐
그러니까 이 정도야. 이게 어떤 묘한 위상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감염병, 전염병인데 그렇다고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재앙 같은 뭐 종말의 징조 같은 급은 아니고 그렇다 보다 보니까 이 장티푸스를 흔히 조선 후기 이래로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연병, 연병할 뭐 이런 식으로 욕으로 사용하는 그게 장티푸스를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되었다라는 게
미묘한 조치 때문에 생긴
의견입니다. 장티푸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증상이 약간 그 장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일단 그러고 있네, 약간 똥 싸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왔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자주 생기는데 또 그렇다고 막 병 자체가 어떤 뭐 이게 뭐 나라가 망할 징조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위험한
뭐 인류가 건... 어떤 큰 죄를 지으려서 종말이 오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거창한 건 아니니까 아 뭐 또 전염병 또 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법한 거니까
아, 또 연병이구나
약간 이렇게. 욕으로 쓰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거죠. 흑사병 같은 이런 거는 너무 위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욕으로 쓰기 좀 애매한 거야. 이런 흑사병 뭐 너무 너무 그런 찰진 어감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천연두 이런 건 오히려 마마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할 때도 이런 개 같은 이렇게는 해도 뭐 이런 호랑이 같은 뭐 이거 용이 좀 안 되잖아요. 호랑이도 무서운 짐승이라서.
너무 무섭죠.
그런 뭐 이런 사자 같은 뭐 용이 좀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진짜 막 등산 사람 별로 없는 등산길 같은데 가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아, 남한에서 호랑이가 절멸된 게 다행이야. 뭐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장티푸스였는데.
아, 이게 연병과 그 또 다른 병, 욕으로 쓰이는 또 다른 병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를 뜻하는. 아, 그런 식으로. 비슷한 위상.
그렇습니다. 장티푸스, 갑자기 장티푸스 얘기를 빨리, 장티푸스 걸리면 환각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연병한다라는 그런 게 헛소리 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야 되겠죠.
갑자기
진짜 얘기가 길었네요. 네.
엘라 켈로그의 이름도 안 밝혀진 뭐 고모님인지 이모님인지 뭐 한 5천이나 7천쯤 되는 뭐 당숙모인지 뭐 모르는 이분.
그러니까 이게
엔트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어권의 문제야. 우리나라는 이런 분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름도 안 나오지.
이름도 심지어.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겨가야 되는데.
인천 당숙모께서
근처에 뭐 이런 게 그런 큰 시설이 좋은 병원이 땅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근데 그래도 뭐 어딘가로는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거기에 배틀크리크 세니테리움, 배틀크리크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니까 의사가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라도 간 거예요. 근데 그 배틀크리크 세니테리움, 배틀크리크 요양원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누구였느냐? 존 하비 켈로그였던 것이죠.
거기서 개인을
거기서 만나고 결국은 네. 이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켈로그가 된 것입니다. 켈로그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네, 네. 에, 이모 아, 고모님인지 이모님인지 알 수 없는 그 친척 아주머니 병원 데려다 줬다가. 네. 근데 병원 데려다 줘가지고 아, 이번에 가지고 아 고모님 뭐 이제 얼른 쾌차하세요 이러고 나왔으면 뭐 더 이상 뭐 아무런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됐겠죠.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느냐? 배틀크리크 요양원에 와 보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이 친척 아주머니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대에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통 요양원이 시끌벅적한 홀 대혼란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저 보호자님 혹시 모르니 연락처 좀 뭐 이렇게
그거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아, 뭐 코로나 19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감염병이니까 네네. 환자들이 막 밀려들고 어쩔 줄은 모르고 인력이 부족하고
19세기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 하비 켈로그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엘라 켈로그가 그 친척 아주머니를 되게 성심성의껏 잘 돌보고 뭔가 사람이 똑똑하고 일을 제껏제껏 잘하고 막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래서, 처음 말 걸었을까?
그래서 존 하비 켈로그가 네. 예, 아예 네. 여기서 내 일을 좀 도와주면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배틀크리크 요양원 내인지 요양원 바로 옆에 부속기관 형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위생 교실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어떤 학원 비슷한 느낌 사설로. 네네. 그래서 그거를 수료를 하면 이제 간호사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에, 그런 형태의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간호사 일을 배우면서. 그때 틈틈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엘라 켈로그가 이게 되게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또 당장 지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겹쳐가지고 원래는 편집자로 학교 신문 편집하다가 학교 선생님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긴박한 알 수 없는 계기에 간호사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였던 존 하비 켈로그하고 같이 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일을 하면서 서로 장단이 잘 맞은 거예요. 특히 존 하비 켈로그가 좀 독특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고도 좀 잘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이해, 그 독특한 생각에 약간 허점 같은 것도 보완을 좀 잘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로서 장단이 잘 맞았는데 존 하비 켈로그가 결혼합시다. 아, 라고 해가지고,
뭔가가 많이 생략된 느낌이 들지만
엘라 켈로그가, 뉴욕에,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해서 미시간에서 살 예정입니다. 라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다시 미시간에 배틀크리크 요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엘라 켈로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은 이 좀 재미 위주로 쓰여 있는 많은 뭐 자료 같은 걸 보면 이 존 하비 켈로그를 좀 박한 사람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영화 있지 않았어요?
네.
진짜요?
더 로드 투 웰빙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로드 투 웰빙이라고 하는 그 매튜 브로데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존 큐삭도 나옵니다.
맞아요.
네. 언제 영화예요?
진짜 옛날 영화.
9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안소니 호킨스가 안소니 호킨스 영국 배우 아닌가요?
맞죠.
안소니 호킨스가 막 이 시간 출신인 척 하면서, 예, 이, 존 켈로그인 척 하거든요.
네. 예. 되게 화려하네요. 캐스팅이.
영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켈로그라는 사람이 살짝 좀 약간 뭔가 핀이 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그 영화 때문에 좀 갖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묘사가 돼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인 거는 좀 부정할 수 없어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근데 특이한 인물인 거는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과장된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좀 돌아다니면 그때 당시부터 당시부터 좀 특이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존 켈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그 약간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하게 정평이 난 계기가 있는데 뭐 설명드릴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냐면 존 켈러고 이 사람은 부인을 대하는 게 부인이 아니라 그냥 회사 동료를 대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식을 대하는 게 자식이 아니라 약간 뭔가 사육을 하는 관찰 동물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는 뭐 이런 인물인데
19세기 기준에서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인데 저는 뭐 과장 좀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맨날 알콩달콩 살갑게 하면서 아유 자기야 힘들었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얘기 굳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것이고 느낌. 어떻게 보면 이 존 켈로그가 청혼을 한 그 시점에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거 이상으로 진짜 훌륭한 간호사고 우리 요양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을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한 살 차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같은 젊은이 이때 젊을 때였거든요. 20대 초반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야심찬 젊은이였던 시기에 특히 존 켈로그 이 사람은 어떤 진짜 철학에 막 불타고 있었냐면 미국인들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관념을 바꿔놓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불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저는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우리 시청자 청취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의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어떤 열풍을 일으킨 의사 선생님으로 이상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이상구 선생님
나 모르는데
진짜?
엔돌핀이라는
말을
대유행시키신
엔돌핀
이상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머리에 엔돌핀을 돌게 해야지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때 봐 진짜 충격이었죠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그죠?
어찌보면 뇌과학 열풍의 원조네요.
약간 아메리칸 이상구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그때 당시 이상구보다 이때 당시에 존 켈로가 더 젊었을 거예요. 그리고 혁신성이 더 과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20대의 어떤 정년을 불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건강 문화의 어떤 대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동료가 나타났다.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나하고 같이 평생 여기에 투신하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도 꽤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여기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정말로 그랬을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존 켈로가 품었던 그 독특한 생각이란 게 뭐냐. 일단은 그 생각 자체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죠. 그거를 다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건강에 좋지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 존 하비 켈로그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150년이 지나서도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를 먹으면 좋다. 예를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좋다. 정제당을 먹지 말아라. 뭐 요거트 이런 걸 이용해서 장 청소, 디톡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이 빛을 많이 쬐어야지 좋다. 사우나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땀을 빼는 게 좋다. 냉수 마찰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누군가 처음 한 사람이 있는 거군요.
가끔가다가 이런 에어로빅 같은 거 이런 거 운동을 잘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요즘도 우리 산에 우리나라는 산에 이런 무슨 운동기구 있는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시장 가보면 그런데 보면 약간 갑자기 막 자기 배를 막 두들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등에다가 이런
나무에 부딪히는 네. 한국은 나무에 부딪히는 게 되게 재밌어. 한국적인 특성인가 나무에 부딪히는 거야. 뭘 막 부딪히시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난 불가리아는 사슴인 줄 알아.
배를 왜 이렇게 두들기시냐고 그러시면 이렇게 해야지 좀 살이 빠진다고. 뭐 이런 거 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개발했어요. 몸을 이렇게 적당히 때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자극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약간 더 어드밴스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전기를 뭐 저주파로 이렇게 흘려주는 뭐 그런 거를 뭐 자극을 주면 어떤 피부가 혹은 뭐 살이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 사람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러니까,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중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뭐 효과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거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거나 이런 게 뭐 조금씩 네. 길이 좀 갈리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생각을 가진 그런 고정관념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원이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완전 창시라고 했다기보다는 그것들 이분이 다 모아놔서 집대성을 한 거예요.
건강 비법.
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뭐 위대하다기보다도 이분이 그 후대에 영향을 끼친 그런 엄청난 게 뭐냐면 세네테늄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요양원이라는 말로 네, 많이 번역을 네. 하는데 세네테늄이라는 걸 이분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세니토리움이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영어에서는. 네. 근데 세네토리움이라고 하면 보통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의 재활시설을 흔히 세네토리움이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비슷한 걸 만드는데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으면서 의사나 이런 사람들 지도해 주는 대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막 체조도 하고 전기 자극도 좀 받고
약간 단식원 느낌 아니에요?
약간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요양원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한다. 근데 그러면 세니토리움하고 착각될 수 있으니까 세니테리움이라고 하자. 그거를 이분이 거의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분이 이거 이 사업을 20대부터 이렇게 손대갖고 하셨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업을 하셨어요.
네.
이분 90대까지 장수하셨거든요. 와. 90대까지 아닌가?
통하는가 봐요 방법이.
이분 90대까지 장수하셨어. 맞아요. 네네네. 이분 90대까지 장수하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배틀크리크 센터에만 하셨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기를, 수입을, 규모를.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고객으로 왔다 갔느냐. 토머스 에디슨.
네.
미시간이니까.
아, 네, 그렇죠.
토머스 에디슨 편에서 우리가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많이 활동했던 헨리 포드.
진짜
토머스 에디슨 친구지 않습니까?
네.
포드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내 친구 하나 내려왔어.
요즘 자동차 안 팔려서 큰일이야. 뭐 이러면서.
네.
막 약간 그런. 그런 분들이 출입할 정도로 이걸 키웠어요. 네.
아유, 우리 원장님 차 바꾸셔야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분이 이렇게 주창한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의 비법, 이것들이
전 세계로
미국에 완전 퍼지고 사실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검증 연구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검증 연구라는 걸 하면 검증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가 아주 막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오히려 몸에 더 해롭다 이런 것까지만 아니면 대충 좀 좋으면 좋다고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연구비 지원 받은 데에 좋은 결과 나왔다고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면 야 고기 좀 안 먹고 뭐 채소 많이 먹는 게 좋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던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건강관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신선되는 방법과 건강해지는 이런 게 그렇죠. 다 일맥상통하는. 네,
그래서 그거에 집대성을 해서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존 하비 켈로그였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그냥 어떤 의사의 한 명이었겠죠. 그 시대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괴팍한 의사로 특히 더 이렇게 소문난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했느냐 왜 이런 사업을 벌였느냐에 대한 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괴이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뿜어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분의 종교적인 배경이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종단에서 믿는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세력이 굉장히 크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죠.
서울의 노원구 지역에 가보면 삼육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요 교회 쪽, 요 종파 쪽의 재단이죠. 근데 이 학교가 학교 역사 소개해놓은 걸 보면 뭐 거의 한 뭐 130년 전 이럴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출발인데 뭐 지금까지 뭐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교육부에서 일반 재정 지원 선정 대학으로 선정을 멀쩡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학이 그냥 멀쩡하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런 교단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규모가 작지도 않습니다.
그 거기 뭐지? 그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은 거기 어학원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저렴하고 되게 괜찮은 이제 영어를 영어 학원인데 이제 거기 이제 빠지면 이게 출석 체크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클래스부터 약간 종교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보다도 세력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종교 행사 가면 이 종단 뭐 종 목사 이런 분들도 뭐 만나고 이런 게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뭐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깊게 뭔가 해설을 할 그건 아닌데 이 제목이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토요일 날 교회를 갑니다.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고. 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류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약간 이 교단을 주류로는 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력이 작은 곳은 아닌데. 사실 좀 특이한 곳입니다. 특이한 곳인데 이 존 켈로그가 태어나고 활동을 할 무렵에는 이 교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분이 1852년생 이럴 때니까 이 교단의 거의 그 창립 멤버들 이런 분들이 아직 다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이분이 태어났거든요. 교단의 교세가 막 커지고 이럴 때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어떤 게 그래서 있었냐면 이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거의 안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냥 뭐 초등학교 한 4, 5년 다니고 학교 가지 마. 뭐 일해. 아버지가 빗자루 만드는 뭐 일하든가 그래가지고 뭐 빗자루 뭐 공장에서 일하든지 빗자루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 공동체가 새로 탄생해서 좀 강한 데 살았으니까 교회 일이나 이런 거는 이 어릴 때부터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사실은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교회 관련된 어떤 문서의 출판,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있죠. 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식지 같은 거 찍어내고 거기에 뭐라고 쓸지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뭐 2주에 뭐 좋은 뭐 어떤 구절 뭐 이런 거 하나 써서 뭐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곽재식 성동님이 신간을 내셨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거 누구만 알려줘야죠. 네.
그런 거를 하는데 옆에서 잘 돕고 이렇게 하다가. 그 종교에 계신 분들의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이 종교의 창립 멤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언급되는 분이 이름이 엘렌 화이트인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엘렌이 아닌가? 하여튼 화이트 맞을 거예요. 엘렌 화이트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죠.
엘렌 화이트 여자분이세요. 화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거의 창립 당시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보기에 굉장히 일 잘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애를 뭔가를 더 시켜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엘렌 화이트 이분이 우리 종교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복지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역시 의료복지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를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료복지 이 사업을 임무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완전 잘 보인 거예요. 이 엘렌 화이트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의대를 보내줍니다. 엘렌 화이트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 미시간에서 또 뉴욕까지 가가지고 병원에서 일하고 의대를 잘 다니셔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오거든요. 미시간에 돌아오니까 그 배틀 크리크 요양원이라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총명하고 똘똘한 네가 이제부터는 이거를 잘 키워봐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의욕에 넘쳐가지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한때는 진짜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요양으로 성장을 시킨 것인데
약간 20대 청년 멘토리스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하게 또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이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게 되게 강했느냐 하면 이제 뭐 이런 사실은 미국의 기독교 중에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았죠. 약간 금욕적으로 살아야지.
순결 서약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단순하게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너무 어떤 쾌락적인 어떤 뭐 음악과 어떤 음식을 즐기는 거. 그런 게 좀 나쁜 거다.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고 살아야지 뭔가 뭐 몸과 마음이 다 좋아지고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게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에서는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켈로그라는 이름하고는 진짜 안 어울리죠. 근데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계란을 먹지 말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계란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가능하면 먹지 마라.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어떤 뭐가 콜레스테롤 어쩌고 안 좋고 있잖아요. 뿌리가 이 켈로그 시절로 사실은 그렇구나. 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있느냐. 유제품도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런 거가 있었어요.
아, 요거트는 먹으라고 하고 유제품 그러니까,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뭐 그런 거 무슨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무슨 뭐 이슬람교에서 뭐 돼지고기 못 먹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동물성 단백질 전체를 좀 다 약간 제약시하는
웬만하면 좀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요거트는 좀 괜찮지만 뭐 그래도 뭐 치즈는 좀 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존 하비 켈로그 본인도 이거 개발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존 하비 켈로그가 특히 엘라 켈로그가 힘 합쳐가지고. 근데 큰 성과는 많이 없어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크게 인정은 못 받는데 그래도 이분이 초창기에 이게 탄생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는 걸로 뭐가 있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유가 있습니다. 두유.
아.
그래서 삼육 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유 중에 삼육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삼육은 우유가
몰랐다.
그래서 삼육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연세 우유 이런 건 있는데
삼육은 두유죠.
삼육 우유는 없구나.
삼육은 두유죠. 그래서 이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삼육대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에 학식을 먹으러 가면 고기 반찬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학생들한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뭐.
학교 내부에서 고기는 안 파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다른 학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진짜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정말 궁금하네요.
관련돼서
네.
좀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삼육 두유의 초점은 존 하비 켈로그와 그의 어떤 종교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렌 화이트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50년 전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랍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두유라는 식품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돌아돌아서 아시아에서 좀 더 자리 잡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아인들이 좀 이제 우유를 더 소화를 못 시켜서 뭐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 삼육두유와 경쟁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 두유 제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정장을 네. 들어가는
아, 정식품. 네.
그분도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우유 문제 있는 애기들 먹이려고 아, 그걸 개발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뿌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종교적인 그 분위기를 타고 그 분위기를 타고 약간의 금욕적인 생활, 채식 그런 게 좋다라는 네. 생각 속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건강에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걸 집대성해가지고 이 배틀크리크 요아영원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요즘도 그런 게 인기가 많은데 네네. 이게 19세기 후반에 인기 많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진짜 건강이 이분이 우리가 예전에 웰빙이란 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웰빙이란 말 대신에 이 미국에서는 웰니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제목도 The Road to Wellville인데 웰빌 마을이라는 뜻이죠. 웰빌인데 웰리스 이런 말씀 이분이 웰리스라는 개념의 창시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사람이 뭐 노가다하고 술 퍼먹다 좀 퍼져 있다가 그러다 어디 한 군데 막 가면 죽는 거지 막 이렇게 살던 19세기 카우보이 이런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웰리스의 세상을 와가지고 뭐 나무에 이렇게 뭐 박치기 좀 하고 그러다 막 이거 뭐 신선한 통곡물로 된 식사를 한 다음에 계란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냥 정제당을 뺀 걸 먹어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아 이게 웰빙이지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이런 것 중에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정 부분은 뭐 좀 별 의미 없는 것 같다. 밝혀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시로서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겠죠 사실이. 근데 왜 갤러그하고 종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루머 중에 왜 그 켈로그 그러니까 콘플레이크 같은 제품에다가 애들이 뭐 자위를 못하게 하려고 뭐를 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미스.
근데 아니죠.
아니겠죠. 네. 당연히.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될 거고요.
네.
지금 그런 과거 당시에도 네. 그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 저 이제 들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존 하비 켈로그 이 분이 그 시리얼 아침 식사 그거를 만들 때 그걸 만든 그 기본적인 정신 자체가 그런 금욕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정신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와전이 된 거죠.
금욕이라고 하니까. 네.
당연히 이분은 뭐 그런 어떤 뭐 성생활에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런 것도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금욕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다라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이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런 나쁜 소문이 퍼질 만한 정황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바뀌면서 뭐 약을 탔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된 것 같은데. 네, 직접적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웰빙과 약을 타는 게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어떤 특이한 종교의 종교적 신념에 막 불타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종교의 낙원 같은 거를 꾸미려고 한 그런 느낌도 좀 들 수가 있죠. 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 그런가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분은 이렇게 건강의 새로운 경지라는 그 외기를 계속 추구를 하다가,
네.
나중에 이분이 한 40, 50대 정도 됐을 때는 자신만의 길을 찾게 돼요.
그건 뭐죠?
다시 말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더 뛰어넘어버리게 됩니다. 이 종교에서는 뭐 이게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종교니까 당연히 무슨 뭐 기도하는 예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조금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건강하고 기도하는 예법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금욕 맞는 것 같아. 채식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기도하고 과연 기도하면 뭐 좋겠지. 그렇지만 이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한 50대 정도 돼가지고는 이 종교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파문? 비슷한? 하여튼 그 종교에서, 아, 너는 우리 종교인 아니야.
아, 진짜.
그걸로,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 정도로 약간 사회적 영향력도 되게 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분의 부인 엘라 켈로그는 원래 이 교단뿐이 아니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분은 계속.
아, 예. 그런
거죠. 열심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쪽을 끌어들인 이분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도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선을 안 넘은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분이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금은, 아까 그 영화에서는 진짜 괴인으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뭐 건강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신망이 높았어요. 그리고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무슨 사리사욕을 탐한다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진짜 두려운 광기 캐릭터죠. 사리사욕이 이렇게
사리사욕이라도 있으면 덜 무섭지.
사리사욕이 없어 보이는. 그 무서운 분 아니라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분 아니라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영화 때문에 약간 저도
왜 앞에 배우도 약간 안소욕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을
전몇년 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런 느낌. 근데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직원들 있죠.
네.
직원들이 이분을 많이 따릅니다.
네.
그런 쫓겨남 처분을 받는데도.
네.
그래서 이분이 쫓겨남 처분을 받은 뒤에도 요양원은 계속 이분이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교단도 조금 관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뭐 우리를 배신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척을 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안 가고. 하여튼 희한한 인물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재밌는 영상 이런 거 보면 그때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앞부분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종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희한한 게 건강에 좋다면서 막 이상한 일 시키고 막 그런 것만 막 쫙 이야기를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시리얼이란다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고 영상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렇게만 설명 되는 인물도 아니에요.
네, 네, 네.
특이한 인물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지금 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묘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묘해지지 않게 옆에서 좀 잡아주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엘라 켈로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엘라 켈로그하고 이 존 켈로그가 일하던 이 요양원이라는 것의 운영 방식이 보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시대를 앞서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엘라 켈로그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막 시작했던 시점이 1852년, 53년 이 무렵인데 이 무렵이면, 그 로베르트 코흐 독일에서 세균 같은 그런 미생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과학으로 쭉 끌어올렸던 그 시기의 그 대표적인 과학자 이분이 활약하기보다 한 10년 20년 앞선 시대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생물 뭐 세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뭘 몰라 약간 이런 시대였고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위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운영은 이래야 된다라는 돌풍을 일으키기보다도 앞선 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주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나름대로 뭐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햇빛을 많이 쬐고 가끔 가다가 뭐 따뜻하게도 하고 뭐 시원하게 바람 쐬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를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체계적인 병원을 만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거 말고 그거 외에 뭐 전기 충격을 왜 가해? 약간 이런 게 눈에 띄어서 되게 이상하게 보여서 공적이 좀 가리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이분이 시대를 앞서나간 약간 좀 잘한 면도 사실 많이 있는 분이신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체급식을 해도 그렇고 뭔가 영양학이나 영양사분들이 하는 일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단체 금식을 하거나 뭐 그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은 뭐 단백질을 몇 프로 넣고 뭐 탄수화물을 몇 프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말하자면 영양학자라는 사람들이 없었죠. 진짜 없었을 때
없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에 엘시 위도슨 맞아요. 편을 네, 한 적이 네, 있는데 네, 네. 이분 이후로 엘시 위도슨이라는 분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무슨 식품에는 뭐 무슨 영양소가 몇 그램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몇 개를 먹으면 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된다. 그게 보편화된 게 엘시 위도슨 그 전후부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세대 20세기 중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기 한참 앞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양소가 뭐가 있어서 몸에 좋고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 별로 통용되지 않던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그건 뭐 어디서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분이 종교 쪽에 뿌리가 원래 있으셨던 분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뭘 먹지 마라.
아,
뭐는 뭐 어떤 먹어도 되는 식물이고 뭐 비늘이 없는 뭐 물고기는 뭐가 어떻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뭐가 어떻고 뭐 그럼 뭐 메기는요 뭐 약간 이런 그런 게 막 약간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수호탕 먹으면 안 되죠.
이분이 과학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영양학적인 시도를 한 초창기 인물이에요. 이분이 강조했던 이분이 사용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응되는 표현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바이올로지컬 리빙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생물학적인 생활. 우리가 생물학에서 탐구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많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시대의 생물학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돌아보면.
네.
그렇지만 일단 그 아이디어를 이 사람 이분이 갖고 와서 펼친 거예요. 그래, 영양소. 무슨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도움이 된다? 과도하면 나쁘다? 이런 게 분명히 연구 결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먹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걸 해야지만 몸이 건강해진다. 라는 그 생각을 이 요양원에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막 이상한 일도 좀 하게 되고 뭐 그 영화에서 보면 아까 참 진짜 놀라운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 로드 투 웰빌 네. 그 영화 제일 처음 시작하면 영화 시작 장면이 뭐냐면 그 요양원에 입소한 모든 그 여성 입소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강제로 웃는 거를 합니다.
아, 네.
웃어야지 몸에서 좋아진다라고 해요.
네, 기억나요.
그게 무슨 솔 음에 맞춰서 웃는 맞아. 게 좋다라고 해갖고 피아노로 이렇게 이 코드를 넣어주면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그 시작 장면이거든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그 강의 가면 한번 그런 시간 있거든요.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네. 하죠. 네, 네.
그 뭐 회사 같은데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웃음벨 딸랑딸랑하면 하하하하하 그거.
블로그 박사님 네. 그런 것도 개발하셨을까?
아.
하여튼 뭐 예, 그런 뭐 온갖 거를 이분이 예, 이때 당시에 다 집대성 해가지고 네. 하시던 예, 그런 분인데 시대의 한계 때문에 네, 좀 이상한 것도 하신 걸로 네, 악명도 네. 사실은 네. 악명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약간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것도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평판이 있었죠.
네, 많이 돌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엘라 켈로그하고 같이 열심히 점점 더 요양원을 성장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느냐? 입소한 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식사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다들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네요.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아, 음식이 맛이 없어서요?
이거를 먹으라고.
아, 원래 병원밥이라는 게 맛이 없긴 한데.
네, 이건 그때 당시 이 시기에는 약간 병원밥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을 시기인데. 이런 충격적인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로는 이 배틀킬크 요양원에서 조금 나간 시내에 그런 술집이 엄청나게 영업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도저히 못 먹는 상황, 다 햄버거 많은 거 팔고 막 담배 피는 곳 막 크게 막 마련돼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래 머물면서 예, 거기 좋다. 다 소문 내고 해야지 이게 성장을 하고 이 혁신적인 건강 사상이 퍼져 나가지. 야, 그 사람 할 짓 아니다 이러면서 다 때려치우고 나가면 이거 망하기도 망할 것이고 이 건강 사상이 퍼져 나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건강이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거기 여기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선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라 켈로그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 제한된 식재료를 가지고 네. 어떻게 해서 인간이 먹을 만한 거를 만들어내느냐. 주방을 거의 실험실처럼 꾸린 다음에 정말 마르고 닳도록 모든 조합으로 이게 무슨 나름대로 또 뭐 어떤 그런 게 있어 프로그램상에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하루에 음식이 6가지가 다른 게 나갔어야 됐다라고 해요.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6가지의 다른 음식이 매일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제한된 재료로만 가지고 맛이 있는 걸 만들어낸다. 예. 네. 그럼 여기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온갖 노력을 통해서 온갖 고생 끝에 다 막 해내는 막 이런 고생 해가지고 해내는 그것이 이분의 가장 큰 네. 어떻게 보면 공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공적의 결과 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이제 성공을 거둔 거겠죠. 그죠?
그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레시피들이 있습니까?
켈로그. 건 플레이크.
네.
오.
네.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투유
제품이죠.
같은 거 아까
투유 같은 거. 네. 대표적인 제품이죠.
네.
존 켈로그 약간 이 그 부인이 엘라 켈로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한 말이기 때문에 축복을 위해서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존 켈로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양원에서 만들어진 모든 음식은 엘라 켈로그의 노력이 안 들어간 게 없다고.
사실이겠죠. 아마.
근데 뭐 조금 뭐 모든 100%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양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별별 다양한 메뉴들을 다 만들면서 그렇게 지낸 지 대략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 켈로그를 만들었다는 거는 옥수수를 빻아서 얄팍하게 굽는 레시피를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품을...
이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펼쳐집니다.
네네.
189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가 딱 마흔일 때죠. 그때 이제 이분의 업적이 한번 정리가 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책을 출판을 해요. 책 제목이 좋습니다. Science in the Kitchen. 주방의 과학. 요즘도 약간 과학 관련된 제목으로 살릴만한 제목 아닙니까?
제가 아는 SF 작가님이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먹는 화학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먹는 화학 이야기보다 주방의 과학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책을 썼고 책의 내용을 보면 구성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이거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전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사파도 좋아요, 사파. 이거 진짜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책을 목표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네. 사파도 재밌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느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접하지 못했을 사람의 소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가 어떻게 생겼고, 위장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뭐 12지장이 어디 있고, 작은 창자, 큰 창자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리의 과학적인 원리가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지지고 볶으면 음식이 어떻게 변화해서 요리가 되는 거다.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내용이 거기까지의 내용의 한 40% 정도 절반 좀 안 되는 정도거든요. 네네.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레시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아, 레시피 북이군요. 네. 그 책은.
절반은 과학적인 그런 교양. 나머지 절반은 이 배틀크리크 요양원에 있어서 허용되는 재료로만 이용해서도 여러분도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새는 건강식 레시피로 요즘 나와도 팔리겠죠, 이 정도면.
네.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뭐 약간 이렇게 제한된 재료로.
제한된 약간 재료로.
뭐 100세 식단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요즘에 과학이 그걸로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네. 지금 읽어보면 뭐야, 약간 이건 이제 시대에 지나서 안 맞게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성이 팔릴만한 좋은 구성이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의 한계로는 뭔가 대중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영양소 편을 보면 영양소 하면 우리가 뭐 떠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탄수화물, 단백질, 그렇죠. 지방 뭐 이런 거 우리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민도 있고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뭐 칼슘이 있을 거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영양소를 전분, 당분, 지방, 미네랄, 그다음에 단백, 단백이 아니라고 딴 말을 사용했어요. 계란 흰자? 뭐 딴 말을 사용했어요. 예, 알부멘? 뭐 딴 말을 사용했어요. 단백질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영양소 구분을 지금의 과학하고는, 그러니까 비타민 이런 게, 비타민 20세기 초에 개발되거든요. 그러네요.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그런 게 느껴지죠. 과학의 한계는 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뭔가 멋진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어떤 유행이나 사고방식이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나름대로 비슷한 틀로 내려오고 있어요. 뭐 이런 영양소가 있고 이런 걸 먹어야 좋은데 그거를 우리 텔레비전에 무슨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전형적으로 해주는 이야기의 틀입니다. 엘라 켈로그의 사이언스 인 더 키친에서 그 초기 단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면 어떤 이거 보면 어떤 이야기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조미료를 쓰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막 있어요.
이 당시에는 MSG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미료를 쓰지 말라고
예를 들면 가능할 때 가능하면 소금 이외에는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간장은요?
간장은 없었겠죠.
간장이 있을까? 소금 외에 무슨 조미료가 있었을까? 뭐 후추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쓰지 말라. 이런 뭐 요즘 우리 뭐 통곡물로 식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까지도 뭐 이해하지만 이런 게 있는.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뭔가 쾌락을 반대하는 입장의 종단에서 나온 요리책 안 살 것 같긴 한데.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엘라 켈로그하고 존 켈로그
그 초기 거기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막 거기 음식 때문에 학을 떼고 나왔는데 거기서 요리책이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아니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두유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초창기 기여자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면 좀 애매한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는 뭐도 있냐면 땅콩버터가 있습니다. 땅콩버터.
아, 땅콩버터를 개발하신 분입니까?
땅콩버터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도. 특히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교단 그쪽의 자료를 보면 실용화 상품화 돼가지고 팔린 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뭐 우리 종교에서 결국 나갔지만 그 양반 팀이 만든 게 그리고 엘라 켈로그는 끝까지 안 나갔으니까 그쪽 팀이 만든 게 최초다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버터도 사실은 유제품의 어떤 대장 약간 유제품 중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살 잘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어떤 죄책감이 맞아. 들도록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유제품 버터 대신에 땅콩 버터. 약간 이런 거요. 이거 채식.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성공시킨 사례도 있는 그냥 그런 겁니다.
땅콩 버터도 이상한데.
이분들이 실제로 대체육도 열심히 개발했었어요.
진짜요?
밀가루에서 글루텐을 뽑아가지고. 글루텐이 밀가루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추출을 해가지고만 하면 고기 질감 비슷한 게 나온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입소자들한테 이거 뭐 요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라고 하면 이제 또 레시피에 포함돼가지고 또 출판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엘라 켈로그가 특히 그때 당시에 교단에서 출판하는 굿 헬스라는 그런 소식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참여를 하다가 점점 깊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묘하게 학창기 대학 시절에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 건강 잡지 건강 소식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어졌다가 내가 뭐 간호사로서 활동할 자격도 있으니까라고 하다가 이런 건강식품 계열에 깊게 빠지게 되면서 켈로그의 한 축이 되어버린 그런 아주 막 기묘한 예, 그런 삶의 행보를 밟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1894년경에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우리 저기 호텔에서 식사를 해보면 아침에 조식 호텔 조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호텔 조식이라고 나오는 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그렇죠. 뭐, 기본으로 나오는 메뉴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무슨 베이컨이 있어야 되고, 소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란, 뭐, 스크램블드 에그 뭐 이런 거 네. 있고, 아, 그럼 뭐, 빵 조각 뭐 이런 거 있고, 치즈 뭐 좀 굴러다니고, 뭐, 버터 있고, 뭐 이런 우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 호텔 조식에서 좀 뻐근하게 먹으면 뻐근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문화를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호텔 조식으로 자리 잡은 건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부유층 상류층이 좋은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 19세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 이 금욕적인 그리고 새로운 건강의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 존 켈로그의 눈에는 아, 이거는 아니다 라는 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통곡물을 이렇게 대충 구워가지고, 먹어라.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초장에는 어디에서 조금 낙착을 받냐면, 그거를, 일정한 정도로 좀 뭉쳐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강정 비슷하게 좀 처음에 좀 크게 약간 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든 걸로 처음에는 좀 괜찮게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부서뜨리다거나 먹기 좋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래놀라를 처음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래놀라라는 상품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걸 처음에 먼저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침으로 요거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뭐 그 그래놀라에는 과일 같은 것도 좀 섞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주면 뭐 나 베이컨 먹고 싶은데 이게 뭐야? 라면서 왔다가 사람들이 그거 먹으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아,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근데 베이컨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럼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소문 좀 나고 아, 그 요양은 좋더라. 나 아침에 베이컨 이제 안 먹기로 했어. 막 이런 소문 나는 그런 문화가 좀 잘 잡은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네요.
그럴 법 하잖아요. 네네. 요즘에도 이게 맞아요. 약간 설득력 있을 만한 맞아요. 느낌이 되잖아요.
요새 감성 노화 때문에 잡곡밥만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나가보자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런 거 말고 통 뭐 이런 거 말고 밀가루로 된 뭐도 이렇게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밀가루 반죽 이런 거를 잘 가른 거를 어떻게 굽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전설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따르면 반죽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판판하게 무슨 빵이나 또띠아나 뭐 전병이나 이런 것처럼 예쁘게 안 되고 조각조각 부시래기 진 좀 거지 같은 모양이 좀 됐다라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굽혔다라는 거예요. 굽어진 상태로 그걸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한 과자 같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어가지고 야 그냥 이걸로 해보자 라고 해서 밀가루 처음에는 우리 콘플레이크 옥수수로 된 거를 더 친숙하게 생각하죠. 네네. 근데 먼저 개발된 거는 위트 플레이크가 먼저 개발됐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게 먼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부시래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밀가루 그러게요? 부시래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워가지고 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바삭바삭하니 사람들이 아침이라고 먹기에 괜찮다. 거기에 이제 다른 곡물도 좀 섞고 이렇게 하면 완벽한 영양을 가진. 우리의 아침 메뉴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발전해 나가느냐. 이거 자체를 판매하는 별도의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 요양원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아, 네네. 네,
예, 스핀오프로. 그래서 뭐, 세니테리움 푸드 컴퍼니.
아.
예, 요양원 식품 회사.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런지 지속적으로. 왜냐면 공장을 돌려야지 지속적으로 돼야. 이 요양원이 나중에 엄청 커지거든요. 나중에, 그 요양원에 있는 방이, 방만, 그러니까 병실이라고, 생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생활관의 방 숫자만 한 400개가 되는 거대 시설이 됩니다.
아,
네, 그 뭐, 한 번에 한 1000명씩 사는 이런 데가 거의 뭐, 그런 도시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량 생산 해야 되겠죠?
실버타운이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돌렸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실버타운에 가셨지만, 우린 실버버튼을 먼저 받았습니다.
네. 네. 돌렸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서 요양원에 묵고 나간 분들이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요양원에서 맨날 아침마다 먹던 거 그거 먹기도 간편하고 맛도 괜찮고 몸에도 좋은 것 같던데 근데 요양원에서 나왔지만 그건 좀 계속 먹을 수 없냐고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편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판매가. 시작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외부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배틀크리크 이 지역에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뺏겨서 비슷한 걸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막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네.
영화에서는 존 큐삭이
네, 네.
그걸로 한몫 잡아보려는 그런 사업가 같은 사람으로 나오죠. 약간 얍사마님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우후죽죽 생기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되느냐.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가 라고 해가지고 크게 상심을 하고 아 인생 끝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몸을 건강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 배틀크리크 세니터리움 입소한 사람이 있었어요. 입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맛을 보았던 그 건강식 그 중에서도 이 아침 식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도 비슷한 걸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스트였어요. 포스트.
아 그렇구나.
네. 이 포스트가 그 포스트예요.
아 네. 동서 포스트가 된 지금.
그 사람입니다.
네. 농심 켈로그와 동서 포스트.
아, 네.
그 포스트였어요.
아 진짜요.
포스트의 그렇구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아 그럼 켈로그보다 먼저 더 진짜 회사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 뭐 어떤 게 먼저냐라고 뭐 생각을 약간, 해보면 네. 뭐 포스트에서는 포스트가 짱이라고 하고 켈로그에서는 켈로그가 짱이라고 하죠.
네. 그런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선매점에 들어가고 유통이라는 걸 만든 거는 포스트가 먼저고.
근데 우편 판매를 무시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네, 그런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와, 자, 이게 그냥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두 회사 상품이 이렇게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눈에 막 그 눈에도 경쟁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깊은
경쟁이군요. 예, 130년에 걸친 경쟁인 겁니다.
아, 와, 대단하다. 네. 삼국지보다 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아, 이거, 근데 그게 삼국지 이상으로 사실 묘합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존 켈로그, 엘라 켈로그 말고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윌 켈로그입니다. 윌리엄 켈로그. 켈로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보면 존 켈로그도 아니고 엘라 켈로그도 아닌 윌리엄 켈로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켈로그, 존 켈로그의 동생이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는 뭘 하던 사람이었냐. 아버지가 빗자루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빗자루를 팔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빗자루 팔. 아버지, 아버지, 저 뭐, 학교도 안 보내주시고, 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알아서 잘 먹고 살아봐.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집에 빗자루는 좀 있는 거예요. 아, 빗자루를 좀 팔아볼까?
네.
그러다 나중에는, 장사 수완과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딴 빗자루 만드는 사람 빗자루를 팔러 다니는 일도 막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동식이 조선에서는 장돌뱅이 개념으로 약간.
약간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 약간 이렇게 길이, 약간 두
그러게요.
쪽으로 길이 이렇게 난
네.
거죠.
네.
형님은 뭐, 총명하다라고 해서 처음 어릴 때부터 잘 보여가지고 학계로 이렇게 나와서 의사가 된 거고. 동생은 약간 야생의 그런 뭐 야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힘들게 이렇게 다니면서 빗자루 장사는 했겠습니까? 온갖 장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그러다가 나이 차이가 둘이 좀 납니다. 한 5, 6살 차이가 납니다. 이 켈로그 이 아버지가 뭐 14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나이 차이가 납니다. 존 켈로그하고 윌리엄 켈로그하고. 근데 이 윌리엄 켈로그는 한 30대 중후반, 존 켈로그는 한 40대 초중반 이 정도 됐을 무렵에 나이가 이제 좀 들었잖아요. 근데 윌리엄 켈로그가 이 장사 저 장사 하다 좀 힘들게 돼가지고 사업이란 게 장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존 켈로그가 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요양원 요즘 좀 커졌으니까 여기 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와가지고 윌리엄 켈로그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 직함 같은 거는 약간 뭐 관리자 내지는 뭐 격리 담당 이런 거였겠지만은 사실은 약간 형이 시키는 거는 뭐든지 다 하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전형적인 이것도 약간 도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실이 많이 반영됐는지는 몰라요. 이것도 그 존 켈로그의 좀 약간 특이한 모습을 좀 이렇게 과장하기 위한 이런 모습인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근데 뭐 하여튼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 존 켈로그 이 사람은 옷을 항상 하얗게 입고 다니는 이런 버릇이 있었대요. 흰 양복에 흰 바지에 흰 구두를 신고 약간 또 19세기에 건강 좋아하는 이런 이미지에 맞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요양원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동생이 뛰어다니면서 그걸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그런 식의 소문이 퍼져나간
신도림 근처 가면 그런 식으로 그 강아지 데리고 그 산책하는 거 있거든요. 걔가 대형견이라서 이렇게
잘 쫓아다니고
개를 운동시키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진짜로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듯한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
형제 관계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형제라는 말이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윌리엄 켈로그가 형님 지금 우리 따라하는 이거 플레이크 시리얼 파는 회사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원조 콘플레이크 맛집 형님 사진 붙여놓고 우리가 이걸 장사를 해가지고 무슨 6시 내고야 소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이거 키웁시다. 우리 그 뭐 대형 마트 이런 데도 막 다 들여놓고 심지어 존 켈로그는 사업 소환으로 어떤 걸 했었냐면 마트에 와가지고 시식하는 그런 신청서, 뭐 신청 의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걸 작성을 하면 한 이틀치, 3일치 정도 먹을 거 공짜로 그냥 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막 진행을 하고 이거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할 걸 더군다나 아침 차려주고 이런 게 얼마나 귀찮은데 특히 이제 자식 기르고 하면 8형제, 9남매 막 이렇게 기르면 아침 차려줄 때 막 미칠 것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그런 맛 한번 훅 이렇게 뿌려주고 우유 말아 먹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거 퍼뜨리자라고 막 했는데 형이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 극한 대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생은 다른 회사들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 보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속이 타가지고 이거 우리 제품인데 왜 다 따라하는 놈들이 돈을 벌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형은 오히려 기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건강한 문화를.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정신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다. 아침마다 베이컨하고 계란 먹던 사람들이 통곡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뭘 오히려 좋아하는.
그렇다고.
동생하고 이게 많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특히나 동생이 어디에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포스트가 성공하는 걸 보고.
네.
이 포스트 저 아저씨.
우리 여기 니또 아저씨인데.
우리 여기 니또 아저씨인데. 그때 막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래, 이때 포스트 이분이 뭐 연 매출 뭐 200만 달러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 이때 당시 200만 달러면 지금의 한 뭐 2천만 달러? 뭐 100억대, 수백억대 매출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 200만 달러 매출이면 개인 사업자로는 훌륭한 거거든요, 사실.
하여튼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우리도 장사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동생이 윌 켈로그가 내가 사업을 하겠다. 형은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내가 그냥 이거를 형이 형이 그냥 나한테 권리를 다 넘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윌 켈로그가 사업권을 다 사기로 해요. 내가 이 사업을 다 하겠다. 시비 걸지 말자. 말라.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긴 해. 네. 근데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반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냐면 동생이 이거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팔려면 우리가 이 곡식 플레이크 이거를 만든 다음에 구워서 만든 다음에 설탕을 조금만 뿌리자고. 우리 뭐 크게 막 이 썩을 정도 뿌리는 게 아니라 맛만 좀 좋을 정도로 조금만 뿌리자고.
아, 해야 될 정도 아니고. 신의 한 수다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맛있다고 먹겠냐고. 그렇게 지금은 막 사람들 다 텁텁하고 이렇게 조금만 뿌리자고. 형이 무슨 얘기냐고 지금. 어, 내가 건강의 새 시대를 내가 아메리칸 이상군데 지금 정제 설탕이 웬 말이냐고.
아 이게 지금은 우리가 콘플레이크를 상상하면은 그 설탕 코팅이 돼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를 상상을 하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옥수수 그 판 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군요, 완전히.
최 팀장님이 그, 녹화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태국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서 애들 단 거 많이 먹게 된다고 해가지고,
캐릭터 뺀다고.
저런 그, 콘플레이크의 그 동물 캐릭터 빼야 되는 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설탕 많이 먹게 되는 원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뭐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되게 드라마틱하죠? 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설탕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드라마, 이 존의 이 켈로그의 이 꼿꼿한 특이한 어떤 괴팍한 성격하고도 좀 딱 들어맞는 이야기하고 그와는 대조적인 윌 켈로그의 어떤 사업수단 성성.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 파차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게 결정적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갈라지기는 했군요.
그렇습니다. 1906년경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당시 사업은 윌 켈로그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존 켈로그는 한 발 물러선 상태로 켈로그 사업에서는 손을 안 대는 그러니까 켈로그 사업은 내 사업은 아니다 라는 형태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도 이 형님 존 켈로그가 이 제품 만들어서 파는 이 장사를 계속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요양원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상품이니까 이게 당시에 무슨 뭐 특허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그 제품을 뭐라고 하면서 발악됐어요. 켈로그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서 팔았겠죠. 자기가 켈로그, 형님 켈로그인데. 제 이름이 켈로그인데. 켈로그 내 콘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겠죠.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팔았겠죠. 어, 아저씨가 원조예요? 예, 원조예요. 이렇게 하면서 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요?
왜냐면 내가 진짜 정식으로 사업을 하고 형님한테 권리도 사기로 하고 했었는데.
상표권도 나한테 있는데.
어, 내가 파는 게 꼭 가짜 같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네.
어, 내가 그러네. 안작을 판매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저런. 네.
형제 간에. 형제 간의 소송전이 10여 년을 이어집니다.
10년?
거의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네네네.
1917년경에 어떤 데는 그 이상 이어졌다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1917년경에 소송이 결국은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동생이 이긴 걸로 판결을 합니다. 동생이 이긴 걸로 판결을 합니다.
그럼 긴 민사소송은 건강에 별 영향은 없었나요?
어, 뭐, 이분은 장수하셨어요. 참고로, 네. 어, 그러면 진짜 그거가 연관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분은 장수를 하셨는데, 이 오늘의 주인공인 엘라 켈로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은 이 본격적으로 이런 막 사업으로 이게 화제가 되고 하던 이 시점에서 쇠약해지십니다. 일단,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고, 뭐 약간 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 보려면, 막 동생하고 싸우고, 막 집안 싸움으로 비화되고, 막 이런 과정 때문에 어쨌는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 요리 연구를 워낙 하시니까, 그 부엌에서 막 연기 쐬고 막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연으로 돌아가신 것 같진 않고.
쇠약해지세요. 근데 뭐 이분도 거의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네네.
그래서 뭐,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뭐 장수하신 편입니다.
쇠약하고 병약하면 70 정도.
네. 그렇게
괜찮으면.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라 켈로그, 이분은 켈로그가 사업화되는 이 시점부터는 사실 활약이 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네. 그때부터는 이 동생의 활약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뭐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켈로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식으로 찾아보면 뭐 WK 켈로그인가 그게 정식 이름이고 막 이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WK가 뭐 윌, 뭐 키스인가 이 동생 이름이에요. 근데 옛날 켈로그 포장지에 보면 끝에 보면 뭐 존 켈로그 박사가 만든 맞아요. 뭐 켈로그 막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포장지 보면은 그 영양 얘기 뭐 하루 필요한 거 막 그래프로 막 그런 이랬던 게 되게 생각이
맞아,
나요.
맞아, 맞아. 네.
네. 뭔가 사실 달고 맛있는데 이게 내 몸에 좋다는 착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 제품에 그런 식으로 생산 대량 생산한 제품에 영양 표시를 붙이기 시작한 것도 켈로그 이 패밀리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 형님이 나름대로 약간 괴팍한 인물로 소문 나 있지만 네네. 그리고 뭐 전기로 지지고 이런 거 하셨지만 네.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건강한 삶 이런 것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 많은 것들을 창안한 그 일을 자신의 부인 엘라 켈로그와 같이 많이 했던 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엄청난 비저널이기는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이물 옆에 가지고 불이 한번 크게 나가지고
공장 요양원에
한번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이 거의 요양원의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질 정도로 큰 불이 나 그 영화의 이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불 나가지고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재기합니다 또 이분이 다시 키웁니다 또 저력으로. 그래서 다 이분은 세상 떠날 때까지 요양원을 키우고 이분이 세상 떠난 뒤에도 요양원이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 세계 경제 대공황 1920년대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팔리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도 배틀크리크에 가면 이 건물이 있어요.
네.
지금은 무슨 군대에 팔리거든요. 네. 20세기 좀 초중반 돼가지고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군대에 팔렸다가 지금은 무슨 뭐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네. 에, 그곳이 사실은 켈로그의 어떻게 보면 고향인 것이고 배틀크리크에 동생 켈로그가 세운 회사는 따로 지금도 건재합니다. 거기가 전 세계 켈로그 본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아, 그렇군요.
미시간의 배틀크리크라는 그 작은 곳이. 지금도 전 세계에 거기 본사로.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옛날 전통이 살아있는 좀 뭐 미국 기업의 약간 뭐 낭만이라고 맞아, 할까요? 그런 느낌 좀 있고요.
네네.
처음 창업자가 창시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 시골이고 외진 곳이라도 지금은 사업을 전 세계 150개국에서 하지만 그 본부는 여기에 그대로 있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도 다 서울로 건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수도권으로 오죠.
그런데 뭐 이런 게 미국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박물관 같은 거 세운 다음에 거기 그냥 맞아. 법인 주소만 옮겨놓고 이런
농심에서
거.
출장 갈 때도 여기로 배틀크리크로 갈까? 이렇게 뭔가.
가지 가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어떤
해외냐면
이분이 약간 그 건강 광인 해가지고 이상한 그 건강 이상한 상식 뭐 이런 걸 창시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우리나라의 광복에도 도움을 준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태평양 전쟁기만 해도 이런 그 영양학이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아가지고 그 일본 군들 보면은 태평양 전쟁 때 괴혈병으로 계속 죽어요. 너무 고생을 해요. 반면에 미군들은 안 그렇거든요.
갤럭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이나 어떤 영양소, 심하시네.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고려된 식단을 먹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 광복이 좀 더 빨리 된 게 아닐까요?
그 실제로 뭐 이분들이 뭐 강조한 것이자 네.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삼육대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식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채식이 왜 좋느냐 나쁜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좋다고 한다면 왜 좋느냐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좀 덜 먹게 된다 칼로리 자체 열량 자체가 좀 덜 먹게 된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섬유소를 먹으니까 네네.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화학적으로 나가면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비타민류 중에 예를 들면 비타민C 같은 거 비타민C 안 먹으면 아까 말씀한 드린 대로 괴혈병 같은 이런 병이 나타나면 사람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타민C라는 게 이게 참 묘한 비타민인 게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상당수 아주 많은 동물들이
체내.
다른 비타민C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먹으면 몸속에서 비타민C가 저절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몇몇 이상한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필 그게 인간.
하필 그게 사람이에요.
네네.
사람하고 원숭이류 종류 이런 것들이 그게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C가 우리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면, 어디까지는 상상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 수민들이 어차피 과일 잘 먹고 사니까.
아, 주식이 과일인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종족 하나가 비타민C를 만드는 기능이 없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별 뭐 그게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거의 후손들이 다 원숭이들로 살아남게 된 거지 하필이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원숭이들의 후손들, 유인원들의 후손들이 다 그러고 수백만 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사람이 불을 발견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직계 조상들도 구석기 시대에는 그런 거 잘 몰랐을 텐데 농사를 짓고 불을 발견해가지고 살다 보면 불을 태우면 온도가 한 70도 정도만 돼도 비타민C가 다 파괴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년 동안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농사 짓는 게 개발되면서 불과 몇만 년 전에 아야 이거 비타민C 문제 있네. 이거 우리 조상님들 왜 이런 체질이었던 거야. 정말 오래간만에 이거 문제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였는데 채식을 하게 되면 샐러드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생상태의 여러 가지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비타민C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공급이 된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비슷한 형태로 채소를 많이 먹다 보면 꼭 필요한데 다른 방법으로는 공급이 잘 안 될 만한 게 공급이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엽산이라는 거 있습니다. 엽산. 예, 엽산.
그거 뭐지? 그 임신하면 그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아, 진짜? 네.
그게 이제 DNA를 만들어낼 때 이럴 때 이 엽산이 있어야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가지고 DNA가 잘 생긴다라고 하니까 DNA를 각별히 좀 많이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간을 한 명이 생겨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임신했을 때죠. 이럴 때면 엽산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엽산이라는 게 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식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엽산 같은 거 따로 영양제를 안 먹어도.
아, 그 엽이에요? 네,
식물 많이 먹으면 네, 엽산이 잘 보충이 되는.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엽사이드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이게 재밌는 게, 사람도 그렇고 다른 동물도 엽산을 못 만드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나 이런 것도 제가 이거 엽산 못 만들 거거든요.
필요 없죠.
네, 못 만드는데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균들은 그러니까 원래 뭐 우리 생물들의 조상은 다 엽산 만드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이제 DNA를 잘 합성해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라든가 이런 몇몇 동물들이 아, 뭐 필요 없다.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과학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생제 만들 때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몸에서 엽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독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먹여요.
네.
근데 사람은 그거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엽산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안 하니까.
어차피 엽산을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뭐 독약으로서 아무 기능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람 몸에 쫙 퍼졌는데 그게 세균한테로 간다라고 하면 세균은 아, 엽산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 DNA를 만들어서 내 종족을 많이 퍼뜨려야지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방해하는 독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균은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엽산을 만들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풀뿌리 뭐 이런 거 채소 먹으면서 엽산을 외부에서 계속 흡수하거든요. 그런 거 뭐 항생제 만들 때 그런 거 원리를 활용하긴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엽산을 먹어줘야 되는데 채식을 하다 보면 엽산 같은 게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채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채식을 하다 보면 뭐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채소에 별로 없는 영양소 이런 거 잘 섭취 못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비타민 B 뭐 이런 거 중에 네. 예,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중에 예, 채소에 잘 없는 거 있어요. 그런 건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네. 채소는 없다 보니까 근데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스님들은 왜 괜찮지? 그래서 찾아보면 한국의 스님들은 밥 먹을 때 김에다 싸 먹는 거예요. 김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에는 그게 희한하게 있더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뭐 한국인의 뭐 지혜 막 이러면서 외국 다큐멘터리에 막 나옵니다. 네.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채식이라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든 이런 시절에 좀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러게요. 새로운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이 먹자라는 문화를 하는 데는 좀 계기가 되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괴팍한 사람으로 소문났던 그런 사람이 존 켈로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을 맛없는 것만 입소자 사람한테 다 먹이려고 할 때 옆에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갖고 되겠냐고 했던 그 인물로 엘라 켈로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라 켈로그는 1967년까지 사시고 한 말년에 10년, 20년 동안에는 몸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청력을 잃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독순술을 익히셔가지고 이분도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공부 타입은 약간 네. 그런 것 같아. 뭐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사소통이 꽤나 잘 돼서 사람 취재하러 온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지 몰랐다고 이럴 정도로 좋아. 독순술을 익혔다라는 뭐 그런 일화도 있으실 정도로 꿋꿋이 사시다가 이거 마지막 또 진짜 약간 이 켈로그 사람 아니랄까봐 네,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식사가 정원에서 재배한 직접 재배한 뭐 산딸기 네. 뭐 블루베리 이런 거를 따온 거를 마지막으로 한 끼를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 네, 그런 분이 엘라 켈로그이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100년 정도 전에,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아까 고호 얘기하고 고종 얘기했는데.
그렇죠.
미국이 되게 풍족했구나에 대한 그런 느낌도 그렇죠. 약간 들기도
확실히
하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때 유럽에서는 뭐, 일단은 아침도 형편 없어지면 감자 같은 거 먹고 이럴 때였는데, 미국에서 이런 걸 사람들이 걱정했구나라는 약간 맞네. 시대 같은 것 좀 읽어지는데.
나라에 따라서 막 무슨 대기근 해가지고 막 이민을 가고 그렇죠? 막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 미국은 이때부터 이랬구나. 거기 농사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북미 그 지역. 그
옥수수라면 뭐, 남부럽지 않게.
예, 그렇습니다.
네, 소설 같은 순간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분이 두 분이 그렇게 동료로서, 친근하게, 찰싹 달라붙어서 잘 일하시면서 잘 지냈는데, 네.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이를 많이 기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기른 어린이들이 한 40명쯤 됩니다.
아, 양자 이런 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적은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걸로 처리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중에. 이게 기록마다 제각각인데요. 어떤 책을 보면 6명을 입양했다고 돼 있고 어떤 책을 보면 7명을 입양했다고 돼 있고 어떤 책을 보면 9명을 입양했다고 돼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뭐 유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최소 6명 이상이다. 4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길렀고 그 중에 한 6명에서 9명, 10명 사이를 실제로 자식으로 입양을 했다.
신자는 하나도 없고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로우가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소문이에요.
무슨 소문? 뭐 약간 우리의 뭐 발기를 막으려고 만들었다.
그런 소문도 사실 없잖아. 있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부부 간에도 되게 좀 이렇게 네. 약간 엄하게 네. 지냈다라는 뭐 이런 이상한 전설가. 저는 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동생 켈로그만큼은 아니라도 돈 많이 이 형님 켈로그와 동생 켈로그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화해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버셨거든요. 요양원 사업만 해도 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고아원, 뭐, 그 보육원, 뭐 이런 거 창립하시는데도 돈 투자하시고, 학교 세우시는데 이런 데도 투자하시고, 네, 네. 배틀크리크 대학교, 지금은 앤드류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통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가정학과라고 하죠. 그런 거 생기는데도 투자하셔가지고 공헌하시고. 그래서 이런 자선 이런 거를 또 이 종교적 전통에 뿌리가 있으신 분이니까. 창립자의 약간 수제자라는 느낌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거기서 손 털고 나오셨다는 네, 거에서 네. 이 남편은 진짜 특이하신데.
재밌는
분이네요. 그런 전통도 다 있어가지고 자선 이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많이 기르고 이런 입양을 많이 하신 것도 그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새해 첫 격동 500년 시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거의 무슨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이 그 콘프레이크 있는 코너가 좀 새롭게 보일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저희...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건 좀 협찬 받아도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일체 협찬 없이 완벽하게 진짜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렇죠. 네. 네. 네.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네.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품이... 여기서 뭔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켈로그사에서 있다 하면 저희가 다음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 은 있는데.
아니 혹시 포스트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포스트의 기술적 공헌이 또 뒤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 말씀해 네네. 주신다면 또 저희가
막 초코가 가득 들어 있고 막 이런 콘프레이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이 음식의 발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어렸을 땐 정말 그걸 좋아했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헐리우드 영화 막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 그 사람들은 언제나 아침에 저걸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게 뭘까? 아, 되게 궁금해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어릴 때도 있기는 있긴 하지만 시골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거 저희가 과학자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같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라니.
아니 근데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게 이용 기자 어렸을 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네, 제가 꼭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 무슨 얘기하다. 아, 그러니까 보통 저희 과학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네네. 우리가 되게 기이하고 신기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평범한데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약간 후자 쪽에 조금 가깝지 않나요?
아, 근데 여러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의 주인공은 엘라 켈로그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약간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상한 쪽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 정말. 저 이상한 느낌만 막 강조돼 있어요.
아, 저는 제 옛날에, 보긴 했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희한한 얘기 많이 하겠다고 약간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약간 네. 무난한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엘라 켈로가 거의 등장도 안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배역 이름을 찾아봤는데 미시즈 켈로그라는 배역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왔다고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 저희가 4월에 일식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아, 4월이군요.
네. 좋겠다. 일단 100분 같이 가려고 모집했는데 지금 자리가 다 찼는데 계속 문의하는 분이 계셔서 20명 정도 자리를 늘려서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은 워싱턴으로 가서.
그 스미소니언.
네. 네. DC로 가서. 네, 네. 나이아가라에서 일식을 보고 뉴욕으로 나오는 스케줄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저 원래 이렇게 자연 막 경관이
막 비가 안 와야 될 텐데요.
그러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약간 좀 비 안 오는 아예 동네지 않았습니까?
네, 저 그때 사막 근처로 갔었죠. 네.
아, 그 비가 그 우천이나 이렇게 날씨 안 좋으면 K 박사님의 피리 연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K 박사님이 본인이 어디 가면 행사할 때 비 오거나 그런 일 없다고. 네네. 뭐 그런 얘기 믿고 가보는 거죠.
굉장히 비과학적인.
네, 근데
과학,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하고 가시죠.
아, 네, 그 K 박사님이랑 이정호 관장님 같이
천문학
가시고.
천문학 전공 아니신가요?
아, 맞습니다. 네. K 박사님, 이정호 관장님 같이 가시고 이소연 박사님도 같이 미국에서 조인을 하기로 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들과 함께 동부의 주요한 과학 박물관 이런 데들을 같이 훑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사실 일식도 되게 좋긴 한데 이런 기회도 흔치 않을 거니까 좀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서두르셔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번 여행 같이 가시는 분들은 2월 25일 저녁 7시에 그 천체 사진 찍으시는 권호철 작가님하고 같이 휴대폰을 이렇게 일식 사진 및 천체 사진 찍는 법에 대한 줌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일 개별적으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찍는 것도 가르쳐주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한번 찍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찍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떠나는 날이 총선 그 스케줄 주류랑 겹쳐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전 투표 제도라는
네 공항에서 투표 같이 하고 떠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무관하게 네. 벌어진 일식 때문에 혹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심하고 같이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 저희 다음 달의 과학자는 누구입니까?
이분을 아직까지 안 다뤘다는 것에 사실 우리 모두가 놀랐죠.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왜 헝가리엔 이렇게 천재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죠.
누가 대답했죠? 그 디렉이었나?
네?
아닌가? 누가 대답했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헝가리엔 천재들이 많나요? 아니, 천재가 많다뇨. 천재는 한 명뿐입니다. 라고 한 그 한 명.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분. 네,
폰 노이만.
존 폰 노이만.
네. 저희 어제 그 작가님이 그 심창맨 라이브에 가셨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시다가 우리 왜 폰 노이만 안 했지? 제가 언뜻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오랜만에 또 그 대여 한번 풀 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 사실 기대되는 건 그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 공부 그 이 사람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퀴리 아닙니까?
아, 네네.
방사선 퀴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업 성취도의 퀴리라는 단위가 있고 네. 1퀴리면은 이제 초인급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 0.9퀴리 0. 한 7kg 정도 돼도 이제 주변에서 천재로 불리는 그런 네,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인데 과연 그 이런 공공연하게 천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폰노이만은 몇 킬리 정도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네. 인물 중에 진짜 상위권에 속할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면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느
많이
정도 평가하는 게 좋을지.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두 달 만에 뵙고 오늘 방송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